성찬식 때문에 좀 분위기가 굉장히 엄숙해졌는데 얼굴 좀 푸시고 성경에는 큰 네 개 주제가 있죠. 제가 가끔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경의 이 네 가지 주제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든지 외워야 됩니다. 이건 설명이 필요하고 첫째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선언은 우리 전 인생에 매우 중요한 기초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서부터 모든 인생관, 세계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창조가 죄가 들어옴으로 타락이 되었어요. 성경의 또 하나의 주제가 타락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타락을 했어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늘도 신음을 하고 땅도 신음을 하고 바다도 신음을 하고 다 타락을 했어요. 그런데 그 타락된 상황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마음 아파하셔서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구속하셨습니다. 값주고 샀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세 번째 큰 주제가 구속입니다. 구속. 그리고 그 구속은 궁극적인 골이, 목적지가 온전한 회복에 있어요. 그냥 구속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속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복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 창조하실 때 궁극적인 목적이 복주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사. 보통 이제 복하면 우리 일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에이, 그건 뭐 세상 사람들이나 구하는 거고 천만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믿습니까? 예, 절대 세속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고, 자, 네 가지 주제가 있었다 그랬죠. 첫째 뭐예요? 창조. 두 번째는요? 타락. 세 번째는요? 구속. 네 번째는요? 회복. 회복. 예. 아주 똑똑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통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몇 가지 통로요? 세 가지 통로를 설정해 놓으셨어요. 이것은 아주 공식입니다. 우리가 요즘 그 인터넷을 하다 보면 또 어떤 기기를 다루다 보면 설정이라는 코너가 있잖아요. 그 설정을 어떻게 해놓느냐에 따라서 그 기초대로 모든 기기나 내용들이 작동이 됩니다. 글자를 몇 포인트로 할 것이냐 다 설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창조 때 원래 계획하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설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은혜의 세 가지 방편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세 가지 설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설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된 완성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66권 성경 외에는 일절 다른 은혜의 통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계시를 받았는데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기독교 무당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경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당짓하는 거예요. 성경 외에는 다른 계시가 있을 수 없어요. 꿈으로도 계시를 안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된 완성된 말씀으로만 계시가 이루어져. 물론 구약 때는 계시가 있었어요. 왜? 그때는 말씀이 완성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구약에는 특별 계시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선자들을 통해서도 계시를 했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이 됐어요. 더 이상 또 다른 계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해야 돼. 왜?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어떤 복을 준비하셨는가 내용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이 들어와요. 은혜가 들어와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특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과거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가상칠원 중에 다 이루었다, 테텔로헤이스, 이 말은 그 당시 상거래하는 사람들이 거래를 끝내고 나서 영수증에 사인하는 단어예요. 다 지불되었습니다, 사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자기 육체를 죄값으로 다 지불했다, 그 뜻이에요. 끝난 거예요. 그것은 구속의 시작이고 구속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순간 히브리서에 보니까 성소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았던 큰 휘장,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그건 누가 찢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찢었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아래로부터 위로 찢어져야 되죠. 근데 이거는 사람이 힘으로 찢을 수 있는 두께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두께로 휘장이 쳐져 있었는데 위로부터 그 순간 휘장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요. 하나님이 아들을 찢어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사건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주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성전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 새롭고 산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때부터 누구든지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아버지에게 직접 갈 수가 있어요. 사제를 통하지도 않아도 되고 목사를 통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 누구든지 직접 나아가서 직구할 수가 있고 아뢸 수가 있어요. 그게 하늘의 왕자여 하늘의 공주가 된 성도 여러분들의 최고의 특권이에요. 믿습니까? 그 특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근데 나한테 와서 기도받으면 내가 예언도 해주고 이런 거 다 사기예요, 사기. 기독교 이름을 빙자한 사기들입니다. 그런데 미혹되어서는 안 돼요. 이렇게 두 가지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통로의 역할을 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뜨문뜨문이라도 들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둘째는 뭐예요? 기도,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궁금하죠? 500원 얘기 안 할게요. 뭘까요?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나눈 성찬 예식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 가지 은혜의 방편을 교회에 주셨어요. 자, 외웁시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둘째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아들 대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제 양자가 된 거예요. 법적으로 자녀가 된 거예요. 누구도 그 아버지께 가는데 자녀가 검문받을 필요 없고 테스트 받을 이유가 없어요. 바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성찬식이에요. 원래 이 성찬 예식은 1세기 때, 초대교회 때는 매 예배 시간마다 했어요. 왜냐하면 그 성찬 예식은 식사와 함께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식사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약화가 되고 또 약소화돼서 1년에 4번 하던 게 1년에 2번 하게 되고 어떤 때 2번 하던 것도 안 하게 되고, 성찬 예식의 의미가 오늘날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 굉장히 이뤄져 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이게 원래 매번 예배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이 떡을 나누도록 돼 있어요. 식사와 함께 그것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이 다 이렇게 칼로 썰어놓은 카스테라를 지금 먹지만은 원래는 한 덩어리의 빵을, 커다란 한 덩어리의 빵을 모인 회중들에게 이렇게 찢어서 나눠주도록 돼 있어요. 찢어서. 이제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러면 이제 집례자가 하나의 빵을 첫 사람에게 뗍니다. 근데 첫 사람이 왕창 떼 먹으면 마지막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먹을 게 없어요. 이게 실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못 먹은 파가 생기고 배불리 먹는 파가 생겼어요. 그럼 먼저 온 사람이 배불리 먹어요. 근데 늦게 온 사람은 왜 늦게 올까요? 그건 나름대로 그 사회 당시 이유가 있어요. 대개 늦게 오는 사람들은 하루 벌이를 하다가 노동을 하다가 막 일 끝내놓고 바쁘게 오는 분들이에요. 근데 먼저 온 사람들은 조금 여유가 있고 음식을 만들어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내실에 앉아가지고 먼저 먹어 치워요. 근데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와보니까 다 먹어버렸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삐져가지고 나가고 그래요. 교회 안에 배불리 먹은 파와 그렇지 못한 파가 이 분란이 생깁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매우 성찬을 중심으로 한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첫 사람이 떼더라도 마지막 사람이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례자의 인도를 따라 다 같이 자 이것을 받아 먹으라 할 때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시간 절약상 효율상 먼저 뗀 사람 먼저 먹도록 그냥 허락을 합니다만은 원래는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저는 이 스코틀랜드 선교사님과 그 맹인들을 대천 해수욕장 그 바닷가에 가서 밤에 이 성찬 예식을 하는데 그 원형 그대로 한번 나누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한 덩어리의 빵을 다 조금씩 조금씩 맨 마지막 사람까지 배려하면서 떼요. 그리고 함께 그 떡을 나누던 기억이 나요. 원래 성찬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의 방편으로 삼으셨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절을 보세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뭐 하셨죠? 축복하시고, 자, 여기 축복했다는 말은 블레싱한다 그런 개념보다는 그 하나님을 높인다. 찬양이란 뜻입니다. 율로게오. 하나님을 높이다, 찬양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찬양과 감사가 사실은 다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 창세기 14장에도 보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높으신 하나님을 뭐 할지로다? 찬양할지로다. 이것이 멜기세덱이 가르쳐줬던 감사의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축복하다 그랬는데 이게 율로게오, 그 하나님을 찬양하다. 누가? 예수님이 지금 뭐 하는 자리에서 자기가 죽을 것을 예표하는 이 사인이 있는 예식을 하는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이 곧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은 찬양했어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자기의 목적을 잃어버리질 않았어요. 그는 이 죽음의 잔을 받기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날 밤 오죽했으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분이에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오늘 이 성찬 예식을 나누면서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지내면서 축복했다는 말은 그분의 뜻을 높였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 속에 회복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인식은 뭐냐 하면 우리는 내 뜻이 이루어지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하죠. 아니에요. 진짜 감사는 내 뜻이 무시되더라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세워지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심령의 자리로까지 나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누가 과연 그런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어서 보십시다. 축복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떼요. 자, 앞을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떼어라는 이 클라오라는 동사는 굉장히 중요한 동사입니다. 제가 지금 악센트만 봐도 중요하겠죠? 굉장히 중요한 동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을 언급할 때마다 반드시 표현한 동사 중에 하나가 떼어라는 동사, 이 클라오라는 동사예요. 왜 중요하냐? 이 말은 히브리 말, 헬라 말에 어떤 개념을 담고 있는가 하면 쪼개지다, 부수어지다, 나뉘어지다. 즉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가 어떤 고난을 통해서 백성들을 살리게 될 것인가를 암시하는 중요한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십시다.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뭐라고 돼 있죠? 몸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몸을 찢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고 고난을 받음으로써 그 양식이 우리에게 배부름이 되어서 우리가 생명을 새롭게 얻는 사건이라고요. 믿습니까? 이것을 주님이 지금 하늘 아버지께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늘 아버지를 높이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감사예요. 이 감사가, 이 원리가 여러분들의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감사는 내가 무너지고 내가 희생되어짐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유익이 돌아갈 때 발생하는 그것을 기쁨이라고 말했고 평안이라고 말했고 감사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보십시다. 27절 또 잔을 가지사 뭐 하시고요? 감사 기도하시고. 여기도 감사가 나와요. 이 감사라는 단어는 자 한번 따라서 할까요? 유카리스테오. 한번 더 합니다. 이게 헬라 말인데 한번 하고 잊어버려도 돼요. 유카리스테오.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감사의 단어는 반드시 기초가, 전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초로 한 성찬을 언급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니라? 뜻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이 뜻이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를 갖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한 뜻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다 더더욱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그것을 포함해서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지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별을 다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빚으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의 권능과 주권이 하나님이 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 전능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란 얘기예요? 의지라는 얘기예요. 뭐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다면 그 감사의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반드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건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속전제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값을 지불하시고 시작한 너희를 향하신 구원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온전해지고 충분해지고 풍성해진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상태와 의지와 상관없어요. 누구의 의지입니까? 하늘아버지의 의지예요. 누구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의지니라. 그래도 표정을 그렇게 앉아 계시겠어요? 어떻습니까? 나는 내 꼬라지를 보면 좌절 덩어리인데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은 그게 아니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강력한 그리고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의지를 갖고 계신다면 그 내용은 될 일입니까? 되다 말 일입니까? 되어진 일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뭐니라? 증거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주님이 이 감사주의를 맞는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발언이고 하나님의 의지적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뤄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사복음서가 있죠. 혹시 여러분 사복음서가 무슨 무슨 책을 말하고 있는지 아시죠? 예. 우리 3.1교회 성도님들은 쉬운 걸 여쭤보면 대답을 안 하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자, 첫 번째 책이 뭡니까? 마태복음. 둘째, 마가복음. 넷째, 셋째, 누가복음. 넷째,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을 그냥 요한복음이라고 하죠. 독수리 복음이라고도 하죠. 아, 물론 이 네 책은 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룬 책입니다만은 관점이 틀려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통적인 관점을 다루었다 해서 공관복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근데 이 성찬에 관한 기록은 삼복음서에만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기록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사실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없는 게 아니라 기록을 쓰지 않고 사건을 써놨어요. 성찬의 커다란 내용을 마태, 마가, 누가는 문자로 기록을 했고 요한복음은 그것을 사건으로 그려놨어요.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현장을 한번 우리 확인해 보십시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을 넘어가 봅니다. 6장 1절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를 건너죠?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또는 디베리아 바다라고도 합니다. 자, 앞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디베리아 바다라는 의미는 갈릴리 바다를 말하기도 하는데 보통 갈릴리 바다 또는 디베리아 바다로 이게 겹쳐져서 표현이 됩니다. 근데 디베리아 바다라는 말은 당대 로마 제국하의 식민지 백성들이 불렀던 바다 명칭이에요. 이 디베리아라는 말은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바다에서 좋은 게 하나도 안 나와요. 계시록만 봐도 바다에서 나오는 게 붉은 용, 세상을 유혹하는 여자, 이게 전부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와요. 시편도 보면 파도가 일고 풍랑이 있는 뭐라 그러죠? 바다. 바다에서는 인간을 곤고하게 만드는 내용들이 생성이 되는 현장이에요. 삶의 현장이고 세상을 표현할 때 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저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마지막 날에는 바다가 없겠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될 때는 그 바다가 없어져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곤고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생성되는 그 바다가 없어집니다. 그만큼 바다는 성경에 등장할 때 악하고 더럽고 못된 것들이 생성되는 세상의 현장으로 소개돼요. 근데 여기 지금 황제의 이름이 붙여진 바다가 등장을 합니다. 어느 나라 황제죠? 당시 제국의 왕 중의 왕인 로마의 황제 이름이에요. 티베리우스. 로마가 지향하는 가치는 뭡니까? 힘이에요, 힘. 힘이 정의고 힘이 선이었어요. 근데 주님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건너요. 그 죽음의 바다를 건너요. 건너서 이제 들녘의 허기진 백성들을 만납니다. 2절을 볼까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3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성경에 여기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를 오르죠? 산에 오르사 그리고 앉으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사소한 표현들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산에 오르사 할 때는 보통 영광,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설파될 때 산에 오르사, 앉으사 이 수거 같은 개념이 등장을 해요.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이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베푸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이 허기진 눈이 퀭한 굶주려 있는 길을 잃고 헤매는 양들에게.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 잔디로 등장을 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정하는 그림으로서 이 백성들이 지금 잔디에 앉아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 말은 떡을 주라는 얘기입니까? 떡을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떡을 좀 만들어서 해결해 줘라 그 뜻이에요. 자, 이거는 예수님이 자주 제자들에게 부탁했던 표현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지나가야 돼요.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다른 복음서에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책임진 사명이고 비전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영적으로 허기가 져서 길을 잃고 헤매이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뭘 줘야 돼요? 하나님의 양식을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 돼요.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고려여야 되고 가치여야 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자 제자는 재빠르게 머릿속에 회전이 돌아갑니다. 아니, 이걸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정도의 재정이 필요한데 어디서 그 돈이 필요합니까? 서로 돈이 있다 해도 갑자기 그 떡을 어디서 이렇게 많이 만듭니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자 거기에 그때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꺼내놓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사건을 이렇게 이해하죠. 한 아이의 헌신이 이렇게 수많은 기적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교회 건축할 때, 교육관 질 때, 뭐 교회 프로젝트 할 때 이 본문만큼 성도들의 주머니를 긁어내는데 적절한 본문이 또다시 없을 정도로 아주 많이 애용하고 사용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은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작지만 다 드리면 하나님이 그만큼 몇 배로 복을 주신다,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본문이 아니에요. 여기 보리떡은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이의 헌신은 헌신하면 복받는다 그런 개념으로 등장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많은 청중을 먹이기에는 얼마나 불가능한 양인가를 역설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아니, 저 시골의 무명 청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느냐?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를 취급도 안 했고 인정도 안 했고 대접도 안 했어요. 마치 보리떡처럼. 그러니까 여기 등장한 보리떡의 개념은 이거 내면 하나님이 복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청중을 먹이기에는 얼마나 불가능한 수치인가를 극단적으로,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한 역설적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을 안으시고 축사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백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수만 명이, 헤아린 숫자만 5천 명인 걸로 봐서 가히 수만 명은 될 인원입니다. 남자 장정만 헤아린 숫자이기 때문에 다 배불리 먹고도 몇 광주리가 남죠? 12광주리가 남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그림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풍성하다는 그림이에요. 자, 그런데 이 들판에서 벌어진 떡의 향연의 의미를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32절 제가 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은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결국 하늘에서 내렸던 그 만나는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타났던 그 만나는 결국 나중에 누가 오실 것을 예표한 그림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에서 생명의 떡으로 올 것을 예표한 그림이었어요. 그 아들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요. 베이트, 집, 레헴, 떡 붙이면 떡집, 방앗간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살을 떼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건이 성찬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건입니다. 아멘. 자, 조금 더 볼까요? 몇 절을 보시냐면 48절. 자, 48절부터 몇 절만 교독을 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는 들판에서 벌어진 성찬식이었어요. 누구의 죽음을 예표한? 하늘에서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자기의 살을 찢어주시고 흘리실 피를 기념하는 들판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향하시는 향연이었습니다. 성만찬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성만찬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진 겁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하게 충분하게 완전하게 풍성하게 이렇게 임한 겁니다. 아멘. 그런 넉넉함이 그런 감사가 유카리스테오 여러분들 속에 매일매일 새롭게 확인되고 확인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감사하여 깨닫지 못했는데 찬양하십시다.
깨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머리 숙여 오늘은 조용히 한번 이렇게 감사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기초로 된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속에 잃어버렸던 이 철저한 기초가 무너진 기초가 다시 한번 감사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십시다.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추억하면서 기억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